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요의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로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문제를 논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젤란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좋았고 통상적인 대화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와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경쟁 상대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제공을 조건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유엔 총회 고위급 토의가 진행되는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조만간 미국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관련 사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은 실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북한 측은 김명길 수석 대표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을 환영한다며 실무 협상에 대해 낙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실무 협상에서 북한 측이 요구해온 상응 조치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7월 억류된 영국 유조선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파스 통신은 2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우가 조만간 풀려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스테나 임페로우에 소유하고 있는 스웨덴 회사 대표는 스웨덴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조선이 몇 시간 안에 풀려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항만해양기구 대표는 스테나 임페로우의 석방 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선박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이 국제 제재 혐의를 위반해 다른 나라에 석유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억류했습니다. 이후 이란 당국이 스테나 임페로를 억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란의 도발 행위를 비난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대응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23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 기자단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주요 석유 시설 드론 공격이 이란의 책임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미국 유럽의 우방들과 공조를 통해 걸프 일대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각국이 위구르족 송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뉴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의 신장 지역 탄압 정책은 테러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문화와 신앙을 말살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라며 모든 나라가 위구르족을 송환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신장 자치구에서 대규모 집단 수용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매슈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승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은 22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첫 번째 인사 조치는 포틴저를 부보좌관에 앉히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젊은 외교안보 전문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에 세 번째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북한 등 적대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총괄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VOA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언제부터 오셨어요?
금방 왔습니다.
아, 언제 얼마 안 되셨어요? 평양에서? 고향에서? 네. 아직 가족들은 안 그리세요?
이렇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는 0.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유엔 총회에 세 번째로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는 유엔 회원국의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치른 후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1년 새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기조연설에서도 북한이 또 언급될지, 언급된다면 어떤 식으로 언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제도상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연설에서 북한이 언급될 것인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의 주권과 독립성, 특히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주권과 독립성을 미국이 지지해야 할 것임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동맹국들의 안보 책임과 비용 분담과 관련해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앞선 23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26일엔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을 맞아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핵무기에 반대해 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경입니다.
북한 등 적대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총괄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각 부처에 산재된 대응 노력을 통합하는 기관을 GNI,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 의원이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리드 의원과 함께 지난 18일 해외 영향 대응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정보당국과 영방부처 등 범정부 차원으로 해외 적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센터는 해외 영향 작전과 캠페인에 대한 정보 분석과 통합의 기능을 하는데 특히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이란, 중국의 영향 작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영향은 주로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은 물론 해외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겁니다. 클로부차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해외 정부와 요원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미국인들을 오도하는 정보 전쟁에 대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드 의원도 성명에서 이 센터와 관련해 영방수사국과 정보당국, 국토안보부, 국무부, 국방부를 포함해 해외 악성 영향 대응에 연관된 모든 정부 부처들이 정보 분석과 공유에 공조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런 편성은 미 정부가 악의적인 해외 영향 작전에 대응하고 앞서 나가기 위한 공동 운영 구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미 의회에서 해킹 등 북한의 악성 행위를 겨냥한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말 북한 등 적대국의 악성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구성의 독립위원회 설립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하원은 지난 7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정부의 미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정부 산하에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정보당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센터의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한 겁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상원에는 북한과 중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합체 클립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버리그 법안도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국으로는 주로 러시아, 중국, 이란이 거론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대형 동상을 건립한 서아프리카의 나라 세네갈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사실이 VOA 취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는 이름을 바꾼 채 버젓이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의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를 함지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도심. 67명의 아시아인들이 아침 시간 허름한 단층 건물 앞에 모여 어디론가 떠날 준비로 분주합니다. 일부는 담배를 피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식자재로 보이는 계란과 채소 등을 작은 트럭에 옮겨 싣는 사람도 목격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가슴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로 보이는 배지가 달려있어 이들이 북한 국적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VOA 취재 결과 이들은 실제로 북한 출신 해외 노동자들, 단체로 숙소 생활을 하며 매일 아침마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출근 채비를 마친 노동자 7명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3명이 탈 수 있는 뒷자리에는 5명이 뒤엉켜 탔습니다. VOA 취재진은 이들을 뒤따라갔습니다. 약 1시간 뒤 도착한 곳은 세네갈 최대 식품회사로 알려진 파티센의 한 공장 부지. 공장 바깥 도로변에서 작업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도 평양 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오셨어요?
금방 왔습니다.
아, 언제 얼마 안 되셨어요? 아직 가족들은 안 그리세요?
이렇습니다.
BOE는 세네갈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국 기록과 여권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의 이름은 여권 속 정보와 동일했고 숙소에서 포착된 사람들도 여권 속 사진과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 소속입니다. 그러나 BOA가 입수한 서류에 따르면 이들을 관리하는 회사는 2017년 6월부터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코르만의 책임자가 최모 씨로 나와 있는데 최 씨는 현재 출국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코르만에 소속된 북한 노동자는 약 30명입니다. 이들은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파티센 내 건설 현장 두세 곳과 다른 도시의 주택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BOE가 최초 목격한 숙소는 여러 숙소 중 한 곳으로 나머지 노동자들은 각자 파견된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네갈은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가 48m에 달하는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을 제작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해외 노동자를 통한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이 초대형 동상 건립을 주요 사례로 제시해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2016년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듬해 8월 유엔 안보리도 이 회사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지난해 초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만수대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실제로는 이름을 바꾼 뒤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안보리는 북한 해외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별도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의 합작 사업체 등을 모두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결의 내용대로라면 새 이름으로 운영되는 세네갈 내 북한의 사업체 역시 폐업 처리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세네갈에서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VOA 취재 결과 북한 노동자는 약 30명, 이 중 8명은 입국 시점이 올해인데 이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의 조치에 어긋납니다. 안보리는 2017년 8월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다음 달인 9월엔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입국한 노동자들의 여건을 살펴보면 발급 일자가 대부분 올해 4월입니다. 새 여건을 발급받아 입국한 건데 새로운 노동자를 받지 못하게 한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또 가장 마지막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 체류 중인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올해 12월까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이 입국 몇 개월 만에 되돌아갈지도 의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도 상당수는 이미 돌아갔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외국인의 노동 허가증을 매년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2016년 이후에 입국한 노동자들은 2018년 이후 새로운 노동 허가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세네갈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알라스테어 모건 조정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세네갈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과 이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패널이 최근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도 북한 노동자 파견을 포함해 북한의 제재 기관들이 해외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도록 요구되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BOA는 이번 사안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직접 세네갈 외무부로 찾아갔지만 담당자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totally new that you get informed. I'm not informed about this situation, sure. And this is the first time I hear about this kind of.
세네갈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라며 연락처를 남겨달라 말했지만 이후 세네갈 외무부는 BOA에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세네갈 현지 외화벌이 실태를 취재한 두 번째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이 단계적 비핵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비핵화를 잘게 쪼개는 대신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언급한 새로운 방식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U.S. is not waiting for the total dismantlement, not waiting for the end itself, but is prepared to move accordingly, simultaneously as North Korea moves forward.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20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나 비핵화 최종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앞으로 나아가면 미국도 동시에 그럴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매우 좋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보았다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첫 단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협상을 통한 양측의 입장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로운 방식은 두세 개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 sweet spot between that step by step and a single overall deal. And that's really taking some larger.
이어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빅딜 방식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비핵화 방법의 중간 단계가 있으며 여기서 유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기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신뢰 구축, 관계 개선의 순서를 밟고 싶어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식 언급에 반응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Step by step is clearly a part of what the North Koreans have wanted for some time.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이라며 여기에는 제재 완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또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미국은 북한의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한계 반출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구체적 비핵화 단계들은 실무 협상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지만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선신보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을 환영하면서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라는 불안정 요소가 남아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 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Trying to separate Trump from his advisors because they believe that Trump is the one who will make the deal that's favorable.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의 보좌관들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이론 합의를 할 것이지만 볼튼 전 보좌관과 폼페오 장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나쁜 합의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북한의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미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는 미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남북한 간의 관할권 논란이 빚어진 한반도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남쪽에 있다고 밝힌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이 자신의 착오였다는 공식 입장을 VOA에 보내왔습니다. 당초 한반도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과 NLL 사이에 낀 섬이라고 지적했었지만 유엔사에 상반된 입장이 나온 뒤 잘못된 발언이었다며 이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무장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위치 논란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예비역 육군 대장은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박도의 위치를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 사이에 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North Korea has its own control line and it's further south than Hanbakdo. So Hanbakdo sits in between.
그러나 하루 뒤 유엔군 사령부가 NLL 북쪽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브룩스 전 사령관은 VOA에 자신이 잘못 기술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But Hanbakdo incorrectly.
인터뷰 당시 NLL 이남에 있다고 언급한 섬들은 사실 더 서쪽에 있는 섬들로 북한의 서해 해상 경계선이 NLL보다 남쪽에 있어서 두 선이 겹치는 구역에 섬들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지만 한박도는 겹치지 않는다며 기존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인터뷰에서 밝힌 한반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박도가 NLL 북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위협을 가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치 논쟁을 떠나 중요한 건 북한이 한반도를 점유한 사실이며 향후 언제든지 무장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we don't observe any offensive weapons visible on the island, that doesn't mean that there won't be in the future.
특히 운동 에너지 기반 무기가 아니더라도 감지가 어려운 전자 기반 무기 체계로 무장할 경우 군용 레이더뿐 아니라 민간 항공 운용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should keep focused on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occupying this island, and there is a potential threat to South Korea.
NLL과 북한의 서해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영역 문제는 모호함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해석 문제지만 북한이 한박도를 포함해 인근 섬을 점유하는 행위는 잠재적 위협이라는 설명입니다.
What we don't have is historical record of what the definition.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에 한박도를 캐나다와 미국 국경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비교하며 한박도 문제는 영유권을 정의할 수 있는 NLL 선언 당시 역사적 자료와 당국의 조정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I assume that most of the maps were accurate in drawing that line, and so I'm a little surprised b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다만 과거 지도들이 모두 첫 지정될 당시의 NLL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유엔군 사령부는 역사적 근거가 될 관련 문서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최근 경매에 붙여진 미국이 영육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매각됐다고 미 연방 마셜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은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최종 매각됐습니다. 미 연방 마셜국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오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연방 마셜국은 억류 선박인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비공개 경매를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각 절차가 이달 12일에 완료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마셜국은 비공개 경매의 낙찰 금액이나 구매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낙찰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류 북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방 마셜국은 지난 7월 와이즈 어네스토의 경매 사실을 공고하면서 입찰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판매 조건도 현 위치에서 현 상태대로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이후 미 검찰은 올해 5월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공식 몰수 소송을 제기한 뒤 이 선박을 미국령 사모아의 파고파고항으로 예인했습니다. 미 법원은 와이즈 어네스토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게 해달라는 미 검찰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경매가 진행됐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와이즈 어네스토가 노후한 선박이지만 고철값으로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아들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식 씨가 와이즈 어네스토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9일 와이즈 어네스토 압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청구서에서 지난 2015년 4월 미 연방법원이 북한 측에 약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이번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7월 23일 미 연방법원이 김 씨 측에 북한 측 자산에 대한 배상금 집행을 허가했다는 문건도 첨부해 이번 법적 절차에 대한 적법성도 강조했습니다. 당초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이 선박에 대한 유일한 소유권 청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청구 시한 마감일을 7월 10일로 정했는데 원비어 씨 부부는 시한 마감일을 약 일주일 앞둔 7월 3일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또한 원비어 씨 부부가 유일한 청구인이란 사실을 법원에 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 마감일을 약 두 달 넘겨 제출한 김 씨 측이 이번 청구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을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동식 목사는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한 씨 등 유족들은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평양에서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한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15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개 친서를 보내 3차 미북 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최초로 한 중앙일보 정용수 기자입니다.
광복절이 포함되어 있는 8월 셋째 주쯤에 친서를 다시 재차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을 하자 그리고 또 평양으로 초청을 한다.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친서를 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자신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really beautiful letter. And, maybe I'll release the results of the letter.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제안한 대목입니다.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와 제재 해제 조건을 놓고 직접 협상을 벌이다가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무 협상을 통해 사전 합의를 이룬 다음에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예상을 깨고 또다시 미북 정상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자고 나온 겁니다. 북한 수뇌부의 이런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세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만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실무협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실무급 또는 고위급을 거쳐서 하는 버텀업 방식보다는 아예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북한에게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도면 상대할 만하다. 뭐 트럼프가 특별히 북한 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인은 북한의 국내 정치적 요인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실패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빈손으로 평양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미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격 회동해 김 위원장은 얼마간 권위를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김 위원장의 권위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To have President Trump come to Pyongyang would be of major benefit.
또 다른 것은 지금처럼 실무자에게 일을 맡겨서는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김영철 통전부장을 해임하고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그리고 김명길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 등을 대미 협상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간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한 것 외에는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양측은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실무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김 위원장이 정한 연내 미북 정상회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때문인지 북한에서 나오는 신호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23일과 31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은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을 미국 외교에 독촐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최선희 제1부상은 9일 발표한 담화에서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은 미북 3차 정상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는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그럴 것이라며 평양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역시 미국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확신한다며 그러나 그건 역시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not. I don't think it's ready. I don't think we're ready for that. I would do it sometime at some time in a later futur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준비 또는 가야 할 길은 미북 실무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협상에서 검증을 비롯한 포괄적인 비핵화 방안이 마련되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조만간 열릴 미북 실무 협상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통 큰 주고받기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영변 외에 비밀 핵시설을 비롯한 포괄적인 검증과 폐기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발맞춰 단계적 제재 완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제시하는 겁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안전보장을 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작은 규모의 잠정 합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차로 영변 핵폐기와 핵활동과 미사일 발사 동결에 합의하는 겁니다. 이 경우 검증과 폐기는 1단 영변에 국한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은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비핵화 시작 단계로 일정한 동결 수준에 단기적 목표 합의에 우선 집중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차관보입니다. 만일 양국이 이 정도 합의를 할 경우 미북 두 정상은 평양 또는 워싱턴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북 실무협상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방안 대신 3차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합의는 힘들어집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에 필수적인 검증 또는 포괄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거부하면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할 만한 비핵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현 상황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고 문성묵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이를 잘 구슬르고 달래서 지금과 같이 추가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만 안 해도 뭐 트럼프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협상의 국면을 이어가되 미국의 입장은 훼손되지 않는 아마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북 실무협상이 별다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미북 3차 정상회담은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한층 강해지고 북한의 경제난은 심해질 전망입니다. 조만간 열릴 미북 실무협상이 얼마나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건강권을 보호하려면 인권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시나폴슨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북한 내 심각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북한의 건강권을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권 중심적 이행이 기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urvey, for example, that was issued last year that there are issues relating to discrimination, such as three times as many children being stunted in Yangang province than in Pyongyang, for example. Discrimination related to
폴슨 소장은 23일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개발 목표 주간을 맞아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종합지표 조사에 따르면 북한 동북지역 양강도에 거주하는 아동은 평양 거주 아동보다 성장지연을 겪을 확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분과 성별, 나이, 출신지역에 따라 확연히 나타나는 북한 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장애인과 여성, 특히 수감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도달해 더 이상의 차별과 취약성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슨 소장은 이어 효과적인 대북 지원과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북한의 국가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엔과 인권단체, 사회기구 간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해 북한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건강권 침해를 비롯한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을 근절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폴슨 소장은 열악한 구금시설 실태를 예로 들며 시설 내 부족한 의료 행위로 구금자들이 숨진 사례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넘쳐난다고 말했습니다.
Addressing health problems like tuberculosis or other communicable diseases is very difficult if we are not also addressing the health situation within prisons. It's not only communicable diseases, by the way, it's also adequate sanitation.
구금시설 내 결핵과 감염병에 대한 대처 실패는 이전이나 현재 수감자와 접촉한 사람들 역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3조항인 건강권 달성을 위한 노력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순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도 북한 인권 발생 사건의 절반이 구금시설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인권 실태 조사의 60%가 사실은 구금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북한 인권의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 북한 소아과 의사 출신 김지은 한의원장은 건강권은 인권의 기본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건강권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 환자는 매년 5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며 결핵을 비롯한 북한 전염병 문제는 한국, 더 나아가 국제보건의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북한 자체 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체계 자체는. 다만 그 시스템이 최근 몇십 년 동안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서 지금 점점 어려워지긴 하지만 그걸 그 사람들이 자체 능력으로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지원이 좀 있으면 어떨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 의료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등 국제사회와의 의료기술과 정보 공유 등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 보건 의료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원장의 주장입니다. 앞서 북한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2015년 9월 열린 제70차 유엔 회의에서 빈곤과 기아 퇴치, 성평등 달성, 교육과 일자리 제공, 기후변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등 모두 17개의 공동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7개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이행 현황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인덱스에 포함된 161개국 가운데 18위를 기록했지만 북한은 순위 표기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순위 평가마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탈북 및 엄마와 아들의 사망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여 만에 이들에 대한 시민 애도장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사과와 조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말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기리는 시민 애도장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두 사람을 보살피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광일 공동위원장은 이들이 풍요로운 한국에 와서 굶어 죽었지만 통일부 장관이나 서울시장, 관할 관악구청장 등 그 누구도 분향소를 찾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빨리 우리도 이제 한국모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호처럼 저희들도 시치장사한다, 뭐 시치파리한다 하는 이런 소리를 저희들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빈소에 찾아와서 조문을 표시하고 우리 비대위하고 진행되던 면담을 다시 재개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장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희들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는데 아침에 통일부 장관 주재 뭐 긴급 회의를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호 오는 건 없습니다.
결국 사인 규명과 후속 대응책 등을 놓고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 간 견해 차이로 정식 장례식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지낸 김태훈 변호사는 VOA에 시민 애도장으로 장례식을 대체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모자의 거주지 행정처인 관악구청에서 이들에 대한 무연고 처리 방침을 밝혔고 한국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측과도 끝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무용고 처리로 꼭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어떤 뭐 관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탈북 모자에 대해서는 탈북민 단체들이 그 장례식을 치러주겠다 그러니까 비용도 뭐 우리 스스로 자체 부담을 해서 엄숙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구태여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끝내 협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이름을 못 붙이고 이제 애도장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건 좀 유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모인 탈북민은 100여 명.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사과와 사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입니다. 한국통일부는 앞서 이달 초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가구를 찾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탈북민 취약세대를 조사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탈북모자 빈소 마련과 관련해선 탈북민 단체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의 지난 16일 기자설명회입니다.
탈북민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빈소를 지금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마무리돼서 고인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빈소가 마련된다면 통일부 장관이 언제든지 가서 빈소를 방문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단체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모, 그리고 협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선 최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빈소가 마련돼야 한다는 통일부 측 입장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 김태희 대표입니다.
전혀 꼼짝도 안 하고 조문을 하라 하니까 하는 소리가 빈소를 화려하게 차렸으면 조문을 하겠대요. 우리는 화려한 거 바라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 목소리가 정부에 바로 받아들여지고 죽음을 같이 애도하면서 탈북민들에게 상주 역할을 맡기는 거 그거밖에 바라는 거 없어요. 세월호가 처리됐을 때 찾아가서 애들아 미안하다. 사람이 먼저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정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 지금 와서 조문을 하라 하니까 낮아서 안 오겠다잖아요.
김 대표는 한씨 모자 사망으로 인해 탈북민 사회가 크게 격양돼 있다며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한국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광일 위원장도 VOA에 탈북민의 권익과 한성욱 모자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탈북사회 내 공통된 흐름이 조성됐다며 조만간 2차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최고 27도, 남포 아침에는 14도, 낮에 2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 최저 7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 최저 12도, 낮에는 26도, 사리원 아침에는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남북도 지역, 해산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나머지는 맑은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7도, 해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와 서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두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러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문제를 논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젤란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좋았고 통상적인 대화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와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의 경쟁 상대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제공을 조건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유엔 총회 고위급 토의가 진행되는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조만간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관련 사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은 실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방법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북한 측은 김명길 수석 대표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을 환영한다며 실무협상에 대해 낙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실무 협상에서 북한 측이 요구해온 상응 조치들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7월 억류된 영국 유조선을 곧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파스 통신은 2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 납포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우가 조만간 풀려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스테나 임페로우를 소유하고 있는 스웨덴 회사 대표는 스웨덴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조선이 몇 시간 안에 풀려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항만해양기구 대표는 스테나 임페로우의 석방 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선박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이 국제 제재 혐의를 위반해 다른 나라에 석유를 판매하려 한 혐의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억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란을 도발 행위를 비난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대응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23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수행 기자단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주요 석유시설 드론 공격이 이란의 책임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유럽의 우방들과 공조를 통해 걸프 일대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각국이 위구르족 송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뉴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들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의 신장 지역 탄압 정책은 테러에 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문화와 신앙을 말살하는 시도를 진행 중이라며 모든 나라가 위구르족을 송환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신임 보좌관이 국가안보부 보좌관으로 승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은 22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으로서 첫 번째 인사 조치는 포틴저를 부보좌관에 앉히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젊은 외교안보 전문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틴저가 팀플레이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틴저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들어와 북한과 중국 등 아시아 정책 수립에 참여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